AI는 이전이랑 다른 거는 옥석가리기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엄청 큰 변화를 맞고 있어요. 부채 사이클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추론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변화가 맞물리면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 그리고 많은 쏠림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런 것들이 2023년, 4년, 5년처럼 뭔가 전방위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리기보다는 특정 업체, 특정 섹터에만 집중이 되면서 차별화가 극심해지는 장세가 도래를 할 것 같아요. 2024년에 탑10 종목 중에 AI가 6개였는데 25년에 1개였어요. 그래서 이미 그런 쏠림이 시작이 됐고 개인들의 기본적인 투자 성향은 쏠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이런 쏠림을 극대화시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I 안에서 좀 옥석가리기를 잘해서 쏠림이 일어나는 곳에 먼저 자리를 선점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자, 오늘은 쇼미더 연수로 2026년 첫 번째 시간입니다. 네. 항상 이렇게 위크 몇 번 이렇게 했는데 위크 01이네요.
네.
이번 주 이제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은 일단은 제가 제목을 옥석가리기라고 달아놨는데 이게 이제 올해 2026년에 미국 증시에서 가장 좀 잘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첫 주 위클리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먼저 시장 리뷰를 해보면 사실 지난주에 미국 증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사실 산타랠리가 12월 24일, 23일, 24일 정도부터 이제 1월 오늘까지 이제 산타랠리 기간인데 공식적으로는 근데 산타랠리 기간 동안 되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증시는 그래서 지난주 내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래서 S&P 500은 주간 기준으로 1.1%, 나스닥은 거의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뭔가 지수의 움직임보다 지난주 금요일에 되게 특이한 움직임이 나와서 그거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지수는 거의 약보합으로 끝났는데 보시면 이런 초록색들이 되게 많아요. 네.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빅테크랑 AI 소프트웨어가 많이 빠졌습니다. 빅테크 업체들이 다 하락을 했고 그리고 팔란티어나 뭐 엠러빈 이런 AI 소프트웨어들이 많이 빠졌어요. 반면에 AI 하드웨어들, 이런 반도체 업체들을 비롯해서 그리고 AI 인프라 업체들, 이런 전력이나 뭐 그런 유틸리티 업체들이 다 같이 급등을 하고 거기다가 밈 스탁들까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요것들을 제가 봤을 때 그냥 시세만 보고 이거를 해석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런 얘기 요즘에 진짜 많이 들리거든요. 이 디램 가격이 요즘에 진짜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디램 가격 상승 때문에 PC에 필수적으로 디램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PC OEM 업체들, PC를 세트로 만드는 업체들 입장에서 이게 너무 이런 것들이 비용 부담으로 다가와가지고 이익을 내기가 힘들다 뭐 이런 소식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그래가지고 연말에 얼른 그냥 그 노트북을 하나 샀습니다.
아, 바꾸셨어요?
사야 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디램이 올라가서 네. 결국 그 노트북 가격도 올라갈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메모리 가격 상승이 이런 파생적인 변화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PC OEM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AI 소프트웨어 업체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빅테크 업체들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시장이 좀 받아들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메모리 업체들의 이익이 지금 어쨌든 디램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다 증가를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뭐 코스피 지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가지고 되게 좋은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빅테크 업체들 특히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들 입장에서는 마진을 압박하는 이슈거든요. 그래서 AI 서비스 업체들한테는 마진 스퀴징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것 때문에 좀 AI 소프트웨어나 빅테크 업체들이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2022년도에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면서 다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르는 애들은 좋았는데 오르는 거를 비용으로 이제 녹여야 되는 그런
맞아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디램 같은 경우가 좋은 건데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되게 좋구나.
맞아요.
이런 걸 느낄 수 있는데 네. 반대로 이거 가져다 써야 되는 애들은 힘들겠구나 이런
맞습니다.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당장은 되게 좋아 보이는데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빅테크가 결국에는 지금 AI 캐펙스를 주도하는 회사들인데
그쵸.
이 회사들이 마진 압박을 받아서 돈을 못 벌면 과연 캐펙스를 더 늘릴 수가 있을까? 이런
그쵸.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 때문에 원래는 AI 소프트웨어랑 AI 하드웨어 주가가 같이 움직입니다. 이 둘 사이의 상관계수가 거의 0.8에 달해가지고 엄청
그쵸,
높아요.
그쵸.
근데 금요일에 이렇게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던 거는 지금 시장의 생각은 빅테크가 이제는 자의가 아니라 사의에 의한 투자 사이클로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캐펙스를 안 쓰면 나만 뒤처지는 그래서 출혈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들어섰고 이 구간에서 AI 하드웨어를 비롯한 인프라 업체들은 수혜를 받을 수 없다,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시장이.
이게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은 빅테크들의 4분기 실적, 이제 연간 전망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지금 어쨌든 AI라고 하는 게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단순한 미래 신사업, 뭐 미래 성장 프로젝트 이런 거를 넘어서가지고 이제는 국가와 기업의 생존을 결정하는 요소로 격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메모리 가격이 오르고 인프라 비용이 아무리 올라도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진이 깎인다고 해도 빅테크 업체들은 절대로 캐펙스를 멈출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번 실적 시즌을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 시즌의 하이라이트는 기존처럼 캐펙스 가이던스가 당연히 제일 중요해요. 네. 캐펙스 가이던스가 중요한데 이거를 넘어서서 이제는 기업들이 마진 관련해서 어떤 코멘트를 내놓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마진 스퀴징 압박이 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투자를 많이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이거 말고도 클라우드를 포함해가지고 지금 빅테크 업체들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하고 있는 AI 서비스에 단가 인상을 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계속해서 투자를 하려면 돈을 벌기는 벌어야 돼요. 근데 돈을 벌려면 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제품 가격을 올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단가를 인상할 계획이 있는지 혹은 인상을 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코멘트가 이번 실적 시즌에 되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중점적으로 이번 실적 시즌 아마 1월 중순 이후부터 시작이 될 텐데 그때 좀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느냐, 네. 그게 이제 키워드다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시장에서 또 이거랑 별개로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보시면 여기 메가캡 기업들이 거의 보합세를 보여요. 약보합을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좀 작은 회사들이 많이 올랐어요.
나노캡이네요.
네, 나노캡, 뭐, 미드캡 이런 회사들이 많이 올랐는데, 보시면 이제 수요일 날 이게 연준 대체대조표 잔고가 발표됐는데, 계속 최근에 조금씩이지만, 빠졌다가. 네,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유동성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새해 첫 거래일에도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전에도 몇 번 보여드렸던 이 밈스타 인덱스 차트가 하락 채널을 금요일 기준으로 돌파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나 앞으로 상승 추세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돌파라는 게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리고 금요일에 새해 첫 거래일이라는 되게 상징적인 거래일에 이런 돌파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좀 올해 이런 리테일 종목들도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도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볼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차트를 간단히 소개드리면 이게 좀 저는 충격적이었는데 이 2019년 11월 이후에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카테고리별로 상승률인데 인플레이션 이 얼 아이템이라고 하는 이 CPI가 26% 상승을 했는데 이 위에 보시면 뭐 자동차 보험이나 뭐 가스 서비스 그리고 뭐 커피, 전기 뭐 이런 것들이 다 막 40% 이상씩 상승을 했어요.
와.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최근에 나오고 있는 뭐 금리 인하라던가 아니면 AI라는 트렌드는 화폐 가치의 하락을 가속화시켜서 이런 인플레이션을 더 끌어올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강제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점점 더 자산시장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었던 차트였던 것 같고.
충격적이네요.
네. 그리고 요게 이제 S&P 500 지난해 2025년에 S&P 500이 네,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들인데 AI 안에서만 봤을 때 S&P 500 상승률 기준으로 탑4 중에 3개 종목이 메모리 업체였어요. 그러니까 2025년에 한국 주식시장의 상승이 어느 정도 이제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여기도 있는데 보시면 S&P 500 지수 상승률 1위가 샌디스크였습니다. 샌디스크가 거의 55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키옥시아라고 하는 또 다른 이제 랜드 업체가 HWI 지수라고 하는 월드 인덱스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그 정도로 좀 메모리가 엄청 강세를 보였던 해다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중간선거 해에 이 S&P 500 지수가 어땠나를 살펴보는 차트인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국은 중간선거 해에 가장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보시면 이 미드텀 이어에 이게 파란색이 풀백 그러니까 하락 폭이고 그리고 그 풀백으로부터 얼마나 상승했나를 나타내는 건데 파란색도 제일 크고 검은색도 제일 커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변동이 엄청나게 큰 해라는 건데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중간 선거를 앞두고도 대선을 앞두고랑 마찬가지로 수많은 정책들이 각 당에서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책들이 시장에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에도 긍정적,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지율 변화에 따라서 변동성을 만들어내면서 시장을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변동성이 되게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차트였습니다. 지난주에는 뭔가 특별한 이슈를 다루기보다는 제가 이제 한 해가 끝날 때마다 그 해의 시장이 어땠는지 여러 층위로 나눠가지고 좀 결산을 하는 그런 좀 시간을 갔는데 네. 지난주에도 2025년이 끝났으니까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근데 이 결산이 중요한 이유는 그냥 2025년이 어땠구나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걸로 다음 해를 내다볼 수 있는 힌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하. 제가 제목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2025년 결산으로 내다보는 2026년이라고 달아봤어요. 그래서 네. 작년을 통해서 어떻게 올해를 좀 내다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측면에서 리뷰를 해보면 작년은 정말 개인 투자자들이 새로운 역사를 썼던 해였어요. 바이더딥이라고 제가 이름을 달아놨는데 보시면 2025년은 그야말로 정말 개인 투자자들의 해였습니다. 바이더딥 전략의 수익률인데 이게 정말 과거 평균치랑 봤을 때도 비교해 봤을 때도 그렇고 최고의 퍼포먼스를 기록을 했어요. 코로나 때 이후로 가장 높은 퍼포먼스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이더딥 전략이 되게 승리를 했는데 이런 바이더딥 전략은 대부분 개인들로부터 나왔어요. 바이더딥 전략을 쓴 수급 주체의 비율인데 이 리테일 투자자 비율이 거의 100%에 달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 리테일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이 전략을 많이 사용했다는 거고 그걸 단적으로 숫자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해방의 날에 3, 4월에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었는데 4월 3일 날 S&P 500 지수가 마이너스 5% 하락하는 동안 개인 순매수액이 3빌리언 달러였어요. 그때 사상 최고 수준이었고 이때 미국 증시 거래대금 비중 중에 35%가 개인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평시 수준에서는 10% 정도였고 과거에는.
그러네요.
그리고 이게 작년 들어서 좀 증가한 게 20%였습니다. 근데 이게 35%까지 늘었다는 거는 개인들이 거의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인들이 엄청 많이 유입이 됐고 개인 투자자가 지금 전체 주식시장 거래대금의 2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건 2021년 이후에 최대치고요. 그리고 2025년 미국 개인 투자자 순매수액은 308빌리언 달러였는데 이게 2024년 대비 무려 50%가 증가한 수치고 2021년에 그게 달했던 밈스탁 막 랠리하면서 그게 달했던 시기 대비로도 약 14%가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작년에 개인들이 엄청 주식을 많이 산 거네요.
맞아요. 작년에 개인들이 엄청 들어온 거죠.
300빌리언이면 우리 돈으로 하면 대략 한 500조 원 정도 네. 되는 건데.
맞습니다.
500조 원을 샀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개인들이 총알이 많아요.
맞아요. MMF 잔고가 사상 최대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7조 달러가 넘어서 7조 네. 달러가 넘으니까 아직 뭐 얼마 산 거지? 7조 달러 현금 7조 달러. MMF 있는 거고 요거 네. 산 건 0.3조니까 네. 이거 얼마 안 산 거예요.
거의 안 산 거죠 사실.
500조 원을 샀는데도 얼마 안 산 거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총알이 많이 남아있는
개인들 아직도 거죠. 총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현금 비중 얼마나 해야 돼? 현금이 좀 엄청 많아요.
네. 현금이 많아요 아직. 근데 문제는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제가 아까 비중이 22%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이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더 커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들이 투자하는 수단 때문입니다. 이 본주를 사는 비중이 22%라는 거고 레버리지 ETF 투자를 엄청 많이 합니다. 개인들은 레버리지 ETF 잔고가 지금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제로데이 옵션이라고 하는 이 하루 만기짜리 옵션을 사용을 하는데 이 비중이 지금 전체 옵션 시장에 거의 한 7, 80%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레버리지 투기적인 수단으로 개인들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개인들이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보다 훨씬 더 커졌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거는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차트인데 어쨌든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다 그렇지만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산을 가지는 사람이 더 부자가 되고 자산이 없는 사람이 더 가난해지는 그런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산이 없는 계층,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노동자 계층이 점점 더 미국 증시로 진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미국 증시로 진입하는 이유는 과거처럼 뭔가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뭐 미래를 위해서 뭐 미리 투자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생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떠밀려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보면 2024년에 25세 청년 3명 중에 한 명이 22세 이후에 대부분의 자산을 예금에서 주식으로 이체를 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2015년, 10년 전만 해도 이 비율이 6%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주식시장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근데 이 뛰어드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테크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뛰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야. 거기다가 이런 양극화는 AI, 인플레이션, 금리 인하라는 이 세 가지 소용돌이 속에서 더욱 극심해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개인들의 주식시장 진입이 절대로 단기간에 끝날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급락이 한번 있었죠. 그래서 이례적인 부분들도 존재했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미국 증시에 유례 없던 이 수급 구성 변화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급의 변화는 룰의 변화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이 시장의 룰이 바뀌고 있다는 건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 진입이 증가하고 그리고 AI 페이지가 부채 사이클과 그리고 추론 시대로 전환이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중간선거회가 만들어내는 극심한 변동성이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이 되면서 2026년의 투자 난이도가 엄청 높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에 맞춰가지고 좀 포트폴리오 구성이나 아니면 현금 비중 관리를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 예언을 한번 해보자면 네. 2026년을 이제 내년에 이제 복귀하거나 혹은 그 후년에 복귀할 때는 네. 여기에 개인 투자자 중에서 서학개미들의 영향력 더 커짐 막 이런 있지 않을까. 요즘 서학개미들이 엄청 열심히 하시니까
맞아요.
그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내년 초에 한번
룰이 바뀌었다라는 네. 거는 좀 기억을 해둬야 되는 포인트네요.
맞습니다.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 저는 생각이 들고 섹터 리뷰를 해보면 우리가 2022년 말에 챗GPT가 세상에 등장을 하면서 AI라고 하는 혁명이 처음으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고 거기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3년, 24년은 그야말로 AI 일변도의 장세였어요. 저는 25년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섹터 리뷰를 해보면서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하. AI 원툴의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까 AI는 사실 에이스가 아니었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상승했던 탑5 섹터 중에서 AI 섹터 개수가 2024년에는 5개 중에 4개였어요. 근데 25년에는 5개 중에 2개밖에 안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거를 탑10으로 늘려봐도 3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탑10 중에 7개 섹터가 AI 섹터가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말은 AI 외에도 지금 세상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해진 툴이 이제 더 생겨났다라는 거를 의미를 하거든요. 저는 그게 이제 두 가지가 더 생겨났다 생각을 하는데 천천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상승 섹터 순위를 보면 1등부터 3등이 귀금속이었어요. 아. 기타 귀금속, 은, 금이 100% 이상씩 상승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당연히 2025년에 금 가격이 그리고 은 가격이 연초 대비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이고 이렇게 상승했던 이유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재정 적자가 글로벌리 다 확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모든 국가들이 부채 사이클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화폐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고요. 거기다가 관세와 양극화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극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이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라고 하는 통화를 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트레이드들이 이제 엄청 극성을 하면서 이렇게 귀금속으로 자산들이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지금은 이 인플레이션율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엄청 높은 상황에서 금리 인하까지 실시하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의 조합은 귀금속 가격 상승을 위한 최고의 셋업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올해도 뭔가 이런 귀금속의 상승을 계속해서 만들어내지 않을까. 작년처럼 그런 폭발적인 상승은 아니더라도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1위부터 3등까지는 인플레이션이라는 테마 안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4위가 이제 AI 테마인데 우라늄 섹터가 작년에 73% 오르면서 4등을 차지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센트러스 에너지, 에너지 퓨얼스 그리고 카메코 이런 회사들이 있었어요. 일론 머스크랑 샘 알츠만 이런 얘기를 하죠. 지능의 한계 비용은 결국 에너지 비용으로 수렴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AI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안에서도 원전 같은 경우에는 밀도랑 효율 안정성 측면에서 AI 산업을 지탱할 최고의 에너지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2024년에 상승 1위 섹터가 원전 섹터였어요. 그 정도로 이제 원전이 부각을 받고 있는데 그 원전 중에서도 이 원전에 들어가는 뭐 대형 원전이든 SMR이든 모든 원전에 들어가는 핵심 원료가 이 우라늄이에요. 네. 그래서 이 우라늄을 전 세계 우라늄의 43%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카자흐스탄에 있는 카즈톰프롬이라고 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이제 미국 성장돼 있지 않았는데 이 회사가 전 세계 우라늄의 43%를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라늄 수요가 AI 때문에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이 회사는 오히려 감산을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우라늄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 수요가 계속 지속될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카지톰프롬 같은 상위 업체들이 만들어내는 쇼티지가 우라늄 가격을 계속 밀어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좀 작년에 이런 업체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것들은 아마 계속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에너지라는 측면에서.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섹터도 AI였는데 이 전자부품이라고 하는 섹터예요. 여기는 대체로 이제 네트워크 관련주들이 많이 속해 있습니다.
아. 뭐
셀레스티카, 페브리넷, 그리고 암페놀 이런 회사들이 속해 있는데 되게 특이했던 점은 2024년 상승 섹터를 봤을 때는 되게 전방위적으로 AI 하드웨어 섹터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반도체라든가 뭐 반도체 장비 뭐 그리고 네트워크 장비 뭐 이런 컴퓨터 하드웨어 이런 섹터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전자부품 섹터가 제일 셌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뭔가 여기서 공통점을 찾기보다는 이제 2024년 전방위적으로 올랐던 AI 섹터에 비해서 2025년에는 수요 증가가 실제로 실적을 밀어올리는 그런 수혜로 확실히 이어지는 업체들한테 쏠림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어요.
아하.
그래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가 넘는 세 자릿수 성장 그 상승률을 달성을 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도 이런 뭔가 AI 섹터 안에서도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들로 쏠림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제 이거를 병목이라는 키워드로 설명을 드리는데 어쨌든 AI로 갈 거냐 안 갈 거냐 갈 거거든요. 가는데 이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걸려가지고
맞아요.
야 네가 빨리 가져와야지 하는데 아니 돈 더 줄 테니까 갖고 와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전자부품 쪽일 수도 있는 것 같다.
맞습니다.
듭니다.
에너지도 같은 맥락인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이제 반도체 장비 섹터가 6위를 차지를 했는데 요게 되게 재밌었던 게 2024년에는 반도체 장비 섹터가 한 6위 정도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2등 섹터가 반도체 칩 섹터였어요.
아.
근데 2025년에는 장비가 63% 오르는 동안 칩이 36% 올랐습니다.
아.
장비가 칩을 아웃퍼폼 했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처음에는 이제 칩에 대한 쇼티지가 일어나서 칩 업체들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결국에는 칩 쇼티지를 해결하려면 장비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칩 사이클이 장비 사이클로 확산이 되고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AI 캐펙스 사이클의 수혜가 점점 확산이 되고 있다.
아.
거기다가 램 리서치나 뭐 KLA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그리고 이거 여기는 안 적었지만 ASML 같은 회사들도 되게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 최근에 메모리의 상승과도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메모리에 대한 쇼티지가 엄청나게 지금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메모리 투자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모리 관련된 장비들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ASML도 신고가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뭐 전반적으로 지금 분위기가 아주 좋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7위가 사치재 섹터였어요.
아.
요거는 이제 인플레이션과 관련이 돼 있는데 사치재 섹터가 작년에 63% 올랐는데 사실 이 섹터는 섹터라고 하기가 좀 민망한 게 섹터 대부분의 시가총액이 테피스트리 한 종목으로 구성이 됩니다.
어허.
제가 이 테피스트리에 대해서는 여기 채널에서도
맞아요.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이 회사가 이제 MZ 세대들의 그 간택을 받으면서 코치라는 브랜드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잘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작년에도 주가가 작년에 거의 90%가 올랐는데 지금도 되게 트렌드가 좋거든요. 근데 이런 코치 트렌드가 좋은 것도 하나 있지만 저는 이거 외에도 뭔가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유럽에 상장돼 있는 명품 업체들 주가가 되게 좋거든요. 이게 많이 올랐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그 몇 번 설명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K자형 경제가 엄청
맞아요.
가속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K자형 경제에서 사실은 이 K자형 경제가 잘 되면 뭔가 소비재 전체가 좋다기보다는 이 올라가는 위의 K 이 되게 부자들이 소비하는 소비재들이 되게 좋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것도 소비의 양극화죠.
맞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어쨌든 명품이기 때문에 그런 명품 업체들 주가가 되게 좋고 실적들도 되게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사실 근데 상장돼 있는 이 명품 업체가 테피스트리를 제외하면 거의 무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혜도 좀 최근에 받고 있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더 심해지고 양극화가 더 심해질수록 명품 업체들은 더 수혜를 받는 구조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들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유럽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명품 업체들에도 우리가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8위는 모기지 금융 섹터였어요.
아.
이게 이제 지금 미국 주택시장의 가장 큰 병목이 금리거든요. 결국엔. 금리가 계속 안 떨어지니까 실제로 살 집이 필요한 사람들도 주택 구매를 미루고 있어요. 근데 이 금리라는 병목이 풀릴 기미가 보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2025년 9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고 12월에도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2026년에도 금리 인하가 계속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병목이 풀릴수록 주택 수요가 본격적으로 이제 주택 시장에 유입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좀 이런 주택 시장도 그렇고 모기지를 어쨌든 미국에서 집을 살 때는 모기지론을
90% 이상 땡기기 때문에 이 모기지 금융업체들도 되게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리 인하라는 변화 속에서 이런 모기지 금융업체들이 미리 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실제로 주가가 올랐던 시기도 보면 이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는데 그 이전에 한 1, 2개월 전부터 이 기대감을 반영을 하면서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네요.
이런 업체들이랑 또 주택 건설 업체들도 좀 올해는 주목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9위랑 10위는 산업금속이에요. 이거는 아까 초반 설명드렸던 귀금속이랑 마찬가지로 지금 인플레이션의 수혜 속에서 좀 그런 주가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에도 어쨌든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금속들도 되게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혜도 어쨌든 지정학적인 그런 중요성이 부각되는 수혜도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락 섹터는 제가 한 번에 넣었는데 보시면 인력 서비스, 화학, 뭐 와이너리 뭐 이런 다양한 섹터들이 있어요. 근데 혹시 여기서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대표님?
어떤 거죠?
공통점이 없어요. 네, 공통점이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이 각자의 이슈로 빠졌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이제 톨스토이가 옛날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행복한 가정은 모두 행복한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제각기의 불행을 안고 있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랑 저는 이 말이 되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르는 섹터들은 되게 AI, 뭐 인플레이션, 금리 인하라는 같은 이유로 다 오르는데 하락하는 섹터들은 다 각자의 이유로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한 번 더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하락한 섹터들의 공통점을 알 수가 있는데, 이 하락한 섹터들의 공통점은 AI, 인플레이션, 금리 인하라고 하는 세상의 가장 큰 변화에서 빗겨나 있는 섹터들이에요, 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상승 섹터와 하락 섹터를 우리가 살펴본 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시사점은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크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인 AI, 인플레이션, 금리 인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변화에서 절대로 빗겨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섹터 리뷰를 통해서 내린 결론은 세상의 변화를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변화는 이 세 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도 뭔가 이 세 가지 변화 안에서 좀 종목들 혹은 이제 섹터들을 좀 잘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AI, 인플레이션, 금리 인하.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고민이 되는 거는 AI는 어쨌든 이제 모두 AI가 모두 다 오르는 건 아니고 이번에 이제 CES에서도 주제가 리얼 AI더라고요.
리얼 AI.
진짜 AI. 그러니까 딴 AI 말고 가짜 AI 말고 진짜 AI.
이것만
이제 얘기하라는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AI가 이제 국면이 좀 바뀌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맞아요.
이제 ChatGPT가 나온 지가 3년 됐으니까. 네네. 이 something new가 나올 때가 됐어요, 이제. 뭔가 이제 지금 나와야 돼.
나와줘야 돼.
그런 게 이제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보는 게 올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하고 금리 인하는 사실은 이제 반대의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반대의
이야기죠. 인플레이션이 오는데 금리를 인하한다고? 그거는 안 되는 일인데.
되게 어색한.
요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인플레이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인플레이션 부담을 안고도 금리 인하 혹은 재정 정책을 쓰면서 이제 좀 더 경기를 그 경기 침체로 가지 않도록
맞아요.
밀어붙이는
맞아요.
이게 이제 사실 이제 투자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밀어붙이는 성장을 밀어붙이는 요소가 또 AI
그러니까
돌아오는 거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잘 포지션만 잘 잡으면 아주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잘못 잡으면은
다 꼬이는 거죠.
제 각각의 이유로 아주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섹터 리뷰는 이 정도로 하고 종목 리뷰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이 종목 리뷰가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주가라는 거는 원래 관성이 있습니다. 오르는 종목이 계속 오르고 빠지는 종목이 계속 빠져요. 이게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한순간에 변화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렇죠.
2024년에도 2025년에도 그랬습니다. 2024년에 이 상승률 기준으로 탑10 종목이 여기 제가 적어놓은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의 수익률을 보면 현란하죠. 근데 이 종목들의 수익률이 2025년에도 현란합니다. 실제로 이 10개 종목 중에 8개 종목이 2025년에 올랐고요.
네네.
그리고 6개 종목이 2025년에 100%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식시장의 관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2025년에 탑10 종목이 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1등은 리젠셀 바이오사이언스라고 하는 되게 생소하신 회사일 거예요. 이 회사가 1등을 차지했는데 무려 16,000%가 올랐습니다. 이 회사는 홍콩 기반의 중의학 바이오 기업인데 2025년 매출이 없어요. 그리고 유통 물량이 4%입니다.
네.
거기다가 이 4%에 불과한 유통 물량에
인데 이 상황에서 6월 달에 무려 38대 1로 주식 분할을 했습니다. 요거 때문에 밈스탁의 반열에 바로 올랐어요. 그러면서 주가가 폭등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거의 한 10불대에서 한 80불대까지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올랐거든요. 아... 이 정도로 이제 엄청나게 많이 올랐던 회사고, 어쨌든 이런 것들은 주식시장에서 희소성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좀 프리미엄으로 작용을 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닌가.
네.
거기다가 이 회사는 또 바이오텍이라고 하는 되게 금리 인하에 우호적인 섹터 안에 엮여 있었다는 점도 좀 시장에서 구미가 당기게 만들었던 요소였던 것 같아요. 다음 종목도 바이오텍입니다. 이 에비벡스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프랑스 바이오 회사예요. 그래서 뭐 이런 임상 3상에서 긍정적인 데이터를 발표했다는 것도 있는데,
네.
이 기존 주사제랑 다르게 경구형 치료제를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릴리가 가장 원하는, 그리고 노보가 가장 원하는 요소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런 것 때문에 릴리가 인수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쭉 올랐어요. 그래서 무려 한 해 동안 1700%가 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3위는 금속이에요. 그래서 그 알몬티라고 하는 광산업체인데, 이게 텅스텐 채굴 기업인데, 텅스텐이라고 하는 게 방산이랑 첨단 반도체 지금 가장 중요한 두 섹터의 필수적인 금속입니다. 근데 이 텅스텐 공급을 지금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 비중국 텅스텐 광산 중에 가장 큰 광산을 보유하고 있는 게 놀랍게도 한국이고요. 그리고 이 한국 이 상동 광산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가 알몬티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알몬티가 이런 텅스텐의 공급원으로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고, 이게 보여주는 거는 AI가 이제 자본 경쟁을 넘어서 국가 간 생존 경쟁으로 격상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 라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네. 우리는 MP 머티리얼즈만 알았지 이거는 몰랐네요. 그렇죠. 800%는 올랐네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3위를 차지를 했고, 4등도 바이오입니다. 시다라라고 하는 바이오텍인데, 이 회사는 독감 치료제 임상 이상을 성공했던 전력으로 이제 많이 올랐는데, 이때 갭으로 상승했던 게 머크가 인수했어요. 머크가 이 플랫폼 기술을 보유한 회사를 찾고 있었는데, 이 회사가 딱 그 머크의 구미에 당겼고, 그래서 바로 9.2밀리언의 인수를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720%가 연간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5위도 바이오텍입니다. 이 셀루이티라고 하는 바이오텍인데, 이 회사는 유방암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인데, 임상 3상이 성공을 했어요. 사실상 이제 상용화를 앞두게 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오르게 됐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회사도 660%가 오르게 됐고요. 6위도 바이오텍입니다.
와.
이 희귀병 치료제 업체인데,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후보를 가지고 있고요. 이 회사가 11월 달에 혈액학회에서 발표한 데이터가 베스트 인 클래스로 평가받으면서 11월부터 엄청 올랐어요. IB들도 목표 주가를 많이 올렸고요. 7위가 드디어 AI가 등장을 했습니다. 샌디스크가 7위를 차지했고요. 560%가 올랐습니다. 샌디스크가 상승한 이유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 AI 산업의 화두가 학습에서 추론으로 넘어오면서 메모리가 중요해졌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HDD랑 SSD를 비교를 해봤을 때, 기존에 HDD만 쓰던 회사들이, 학습에서 HDD만 쓰던 회사들이 추론으로 오면서 SSD가 필요해지면서, 이 SSD를 만드는 대표적인 업체인 샌디스크와 키옥시아가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2025년 HW 지수 상승 최상위가 키옥시아였고, S&P 500 지수 상승 최상위가 샌디스크였습니다.
네.
메모리 중심의 코스피 지수가 80% 이상 올랐어요, 작년에.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AI 투자의 축이 이제 좀 바뀌고 있다. 로직 반도체에서 메모리나 스토리지로 확산이 되고 있다. 라는 거를 좀 보여줬던 사례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8위도 금속입니다. TMC 더 메탈이라고 하는 회사는 심해에 깔린 이런 단괴를 확보를 해가지고 거기서 막 채굴을 하는 그런 회사예요. 대표적인 채굴하는 광물이 니켈이랑 코발트인데, 요거는 2차전지 산업에서 필수적인 그런 금속이고, 특히나 이제 미국 정부가 심해 채굴 지원 정책을 작년에 냈어요. 거의 이 회사를 밀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 회사가 작년에 미국 정부의 지분 투자가 있었던 회사들이 되게 많은데,
네.
이 회사도 지분 투자를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이 회사 주가 상승에 좀 영향을 줬습니다.
아, 네.
그리고 9위도 바이오텍입니다. NBO 바이오텍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뭔가 호재가 있었다기보다는 매출이 지금 1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2025년 중반부터 밈스탁으로 좀 엮였어요.
아하.
그러면서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네.
이 회사 티커가 NNNN이거든요.
네, NNNN. 네,
티커 때문에 밈스탁으로 올랐던 것 같아요.
아하.
티커가 되게 밈스탁스러워가지고.
네.
마지막으로 10위는 우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우주 관련 기업들이 되게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네.
스페이스X가 올해 상장을 한다고 하죠. 그러면서 이제 주목을 받는 부분도 있는데, 이 회사는 그거 말고도 펀더멘탈리도 되게 좋아지는 요소가 있어요. 이 회사가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그냥 위성, 엄청 작은 위성을 우주에 엄청 많이 띄워가지고 그걸로 매일 전 세계를 다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기업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건데,
12월 달에 실적 발표해서 매출이 33%가 성장을 했는데 그러면서 가이던스도 상향을 했고 에비타 흑자 전환 가이던스를 줬어요. 아. 그러면서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유입이 되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엄청
요거는 실체가 있는 회사네요.
네, 실체가 네. 있는 회사입니다. 실제로 구글도 투자를 하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는 주가가 390% 가까이 오르면서 좀 많이 올랐던 회사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10위까지 지금까지 다 살펴봤는데 결국에는 결론은 또다시 같은 결론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올랐던 10개 종목들을 보면 다 금리나 인플레이션, AI라는 이 세 가지 변화 안에서 다 엮여있는 회사들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지금 시장이 그리고 세상이 주목하고 있는 가장 큰 변화가 이 세 가지라는 결론을 또 한번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변화에 계속해서 집중해야 되는 2026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하나씩 좀 살펴보면 금리나 이게 이제 바이오텍 ETF인데 상승 탑10 중에 6개 종목이 바이오텍이었어요. 이 바이오텍은 기본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게 되게 미래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부채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EPS에서 이자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이 이자 비용을 낮춰줄 수 있는 요소가 바로 금리 인하예요. 이것 때문에 이 금리 인하를 하면 바이오텍이 좋아진다라고 이어지는 건데 이 금리 인하가 직접적으로 EPS를 끌어올리는 요인뿐만 아니라 아까 보셨겠지만 바이오텍 기업들이 지금 인수에 대한 기대감이 되게 많아요. 아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러겠네요.
금리가 인하가 된다는 거는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금을 집행할 때 이 자본 비용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어쨌든 금리 상단이 막혀 있다는 점에서 이제 기업들은 본격적으로 M&A에 나서기 시작을 할 겁니다. 특히나 빅파마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특허 절벽에 맞닿아 있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인수를 통해서 다음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M&A 기대감이 올해도 금리 인하와 함께 많이 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다음은 이제 인플레이션입니다. 10개 종목 중에 2개가 금속 관련주였는데 이들한테 가장 큰 모멘텀은 인플레이션입니다. 거기다가 지정학적인 중요성을 띈 뭐 아까 말씀드렸던 텅스텐이나 이런 희토류들은 훨씬 더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금도 이게 금 채굴 업체도 ETF인데 되게 올해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마지막으로 AI인데 AI는 이전이랑 다른 거는 옥석 가리기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AI 사이클이 엄청 큰 변화를 맞고 있어요. 부채 사이클로 넘어갔고요. 그리고 추론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변화가 맞물리면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 그리고 많은 쏠림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2023년, 4년, 5년처럼 뭔가 전방위적으로 시장을 끌어올리기보다는 특정 업체, 특정 섹터에만 집중이 되면서 좀 차별화가 극심해지는 장세가 도래를 할 것 같아요. 이미 옥석 가리기 시작됐다고 느끼는 게 2024년에 탑10 종목 중에 AI가 6개였는데 25년에 1개였어요. 그래서 이미 그런 쏠림이 시작이 됐고 특히나 개인들의 시장 진입이 제가 심화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개인들의 기본적인 투자 성향은 쏠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이런 쏠림을 극대화시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I 안에서 좀 옥석 가리기를 잘해서 쏠림이 일어나는 곳에 먼저 자리를 선점하고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번 주에 준비한 내용인데 어쨌든 2026년이 정말로 좀 쉽지만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나고 보면 되게 좋은 한 해가 돼 있을 것 같은데 그 과정에서 좀 변동성이 너무너무 커질 것 같은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안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AI, 인플레이션, 금리 인하라는 세 가지 변화를 잘 염두에 두시고 좀 대응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첫 번째 주 위클리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025년을 결산하는 걸 통해서 2026년을 좀 알아봤는데요. 글쎄 이제 뭐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또 네. 기대해 볼 수 있는 여기들도 많으니까 2026년에도 여러분 투자 성공 투자하셔가지고 돈 많이 버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